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요즘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주로 말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신가요? 말을 하든지 자녀의 말을 듣든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특히 다 자란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성경 이야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배워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은희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처럼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먼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되도록 빼먹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요. 또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 읽기, 교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저는 가인처럼 하지 말고 나의 형제 자매들과 더 잘 지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물어보았고 축복의 말도 건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주 잘하셨네요. 수인 자매님의 형제 자매들이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늘 서로 사랑하며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제가 평소에는 별로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한 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형제가 챙기더라고요. 엄마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실천과 나눔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다음은 이은혜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었는데요. 그럼 두 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지난주에 들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두 명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양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별 생각 없이 농사 지은 것을 조금 덜어서 드린 가인과는 달리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진심 어린 제사를 받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깨닫지 못한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고 성질을 부렸어요.
내 재물이 뭐가 모자란 거야? 아벨 녀석의 재물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냐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 왜 내가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기회를 엿보던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말했어요.
아벨, 우리 같이 들로 나가자.
아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형 가인을 따라 들로 나갔어요. 넓은 들에 가인과 아벨 둘만 있게 되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렇게 아벨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가인을 꾸짖으시며 가인이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이리저리 떠돌이처럼 도망다녀야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벌을 일곱 배나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며 가인의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셨답니다.
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시 들었는데요. 이수인 자매님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말도 전했다고 했죠. 가인처럼 동생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제 자매들과 더 잘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은혜 집사님은 한 주 동안 적용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죄를 짓고는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은혜 집사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아실까요?
네,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정도로 심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늘상 악했기 때문이에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왔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인이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계획을 하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돌보고 지키라고 맡기셨던 짐승이나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꾸짖거나 멸망을 시키실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노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대대로 이어졌고 땅에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고 땅 위의 사람이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답니다.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구나. 큰 비를 내려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모양,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며 조롱했어요.
아니, 무슨 비가 내린다고 저러는 거야? 하늘이 이렇게나 맑은데 지금까지 큰 비가 내린 적도 없잖아. 노아가 괜히 헛수고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걸 알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방주에 태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방주에 타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물살에 쓸려가게 하셨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비가 그친 뒤에도 방주는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다 마르기까지는 180일이 더 걸렸죠.
마침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에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네, 노아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노아의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위로, 휴식, 안식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고 말했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잖아요.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이것저것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든 후에는 보시기에 아주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 좋았던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망가졌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랬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변한 거죠. 여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잠깐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은 죄로 가득 찬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노아의 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죄로 가득 찬 모습인데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네, 이어서 노아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대대로 이어졌고 땅에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고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답니다.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구나. 큰 비를 내려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모양,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며 절렁했어요.
아니, 무슨 비가 내린다고 저러는 거야? 하늘이 이렇게나 맑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큰 비가 내린 적도 없잖아. 노아가 괜히 헛수고 하고 있는 거라고. 아유.
사람들이 비우는 걸 알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방주에 태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방주에 타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물살에 쓸려가게 하셨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비가 그친 뒤에도 방주는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다 마르기까지는 180일이 더 걸렸죠.
마침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제 무지개를 볼 때면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지금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생각도 악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밖에 타지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의 방주를 탈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과 신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방주를 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 지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아, 네. 지금 뭐 보이지 않겠지만 이 두 분이 너무 웃으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 이제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누구에게 심한 배신을 당한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누가 먼저 얘기해줄래요?
아,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요.
네.
아, 저는 저희 북조선 고향에 있을 때 어린 마음에 어릴 때부터 저희는 호상 비판이라는 걸 하거든요. 생활 총화 시간에.
네, 그렇죠.
그럴 때 잘못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짝짱꼬기 다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저를 배신 때리고 우리를 배신 때리고 그 모든 것을 그 호상 비판 시간에 비판할 때 미리 말해주고 비판했으면 상처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뒤통수를 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괘씸하고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비판할지 생각이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 좀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일이 많아요. 서로 뭐 비판해야 되니까. 네.
그럼 제가 지수자매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반대로, 좀 무엇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사무엘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이 서로 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네.
오래 알고 있는 네. 친구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
맞아요. 소꿉친구. 네. 그런 친구들이 네. 제일 신뢰가 그래도 가죠.
또 진짜 제일 친한 친구면 내가 널 비판할 테니까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 다음에 너도 날 비판해줘. 이게 오히려 되잖아요.
네. 네. 꼭 비판을 해야
어쩔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맞아요.
서로 좀 도와가며.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오늘 제가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님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사무엘 형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신 하나님, 이같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헛되게 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북조선 인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신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다윗의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 노래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아주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랄까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다고 할까요?
그냥 졸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맞네요. 삼회용제님은 졸린 거 맞은 것 같아요. 목사님 다윗은 시인이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으니 진짜 멋쟁이 시인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멋쟁이 시인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참 많잖아요. 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왕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때 대표자로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에게 따라붙는 여러 수식어 가운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아멘입니다. 와, 두 분이 너무나 잘 핵심적인 거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예요. 그것도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고마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예배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뭔지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수자매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줄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헬라 말로 안스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과연 그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늘의 별이나 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제사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감사와 평강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특권인 감사와 평강이 떠나지를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 저도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요. 위기 중에서도 예배를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편 57편에 대해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 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한 다윗의 이 시가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피해 다닐 때 쓴 그런 시였군요. 정말 놀랍네요.
와, 그렇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다윗을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 가정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잊혀진 존재였다라는 네. 거네요. 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너 어서 벤또를 가져다 형들에게 주고 오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때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는데요. 그로 인해 이기게 되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 내 인생이 이제 피나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군요. 모든 것을 가진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다윗을 질투해서 이제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힘이 없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산으로 들러 도망다니고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쵸. 집에 갔다가는 사울의 병사들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망다니는데 산으로 들로 굴로 그렇게 도망가다가 시를 쓴 것이 오늘 시편 57편이군요.
네, 늘 밤에 잘 때는 들키지 않을 만한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불쌍하네요. 아이고, 불쌍해라.
맞아요. 진짜 불쌍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을 꼬이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왜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와,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산으로 들로 도망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계속해서 우리 시편 57편 7절의 말씀 지수자매님이 읽어줄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더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이 다시 읽어줄래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읽은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은 다윗이 지금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자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쵸. 찬송 시만 보면 아주 팔자 좋은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염려나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눈에와 사는 애로 도망가다가 잡히면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와, 두 분이 너무나 얘기를 잘해줬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산으로 둘러다니며 굴과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믿음의 노래를 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다윗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믿고 감사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죠.
아멘. 우리는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이것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성경 말씀은 진리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었네요.
네, 맞아요. 좋은 상황 속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쉽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사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네, 요새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하면서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쉽거든요.
진짜 마음 담은 고백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다가 지금까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는 일마다 꼬인다고 해서 나에게 아버지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것인가요?
지수자매님, 좋은 질문 고마워요.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신뢰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하면서 저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말하기 때문에 나는 널 믿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는 어떤 상황이든지 믿어주는 것이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라는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을 그냥 넘겨듣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 신뢰인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어떤 상황에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진정한 예배자. 다윗은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위기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네요.
네 맞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재앙도 나에게 올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위기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저와 우리 믿음의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에게 어떤 재앙이 오고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이 드리는 이 고백을 이 신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이 들로 굴로 피해 다닐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계시 영을 시간 가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자에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사무엘 지수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님에 함께하는 모든 북조선 신자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